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의 설교는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씩 다 기억이 나던가요? 예.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고대인들의 선물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들은 상응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만 선물을 주어야 평판과 칭찬이 돌아온다. 기억나시죠? 그것이 체면 문화의 중요한 원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가치를 그리스도께서 전복시키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고대 사람들은 또 두 번째로 선물을 줄 때는 내가 그대와 새로운 관계를 갖고 싶다, 이런 의도를 깔아서 선물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넘어 반드시 어떤 상응성을 원했던 거죠. 이것이 고대인들의 선물의 개념 속에 아주 중요한 질서였습니다. 바울이 이 개념을 차용해서 우리가 세 번에 걸친 말씀을 들었었어요. 지난주는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 하필 몸이었을까? 우리 몸은 죄의 관성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본질적으로 그 지배 아래 익숙해져 있던 존재예요. 이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몸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은 그 사람의 정체예요. 아이덴티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죄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찾아오셨죠. 해서 우리를 자기와 묶어서 십자가에 꽝꽝꽝 못을 박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회로 약속을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 사랑의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자꾸 애굽을 추억하고 육에 길들여진 본성이 자꾸 기어올라오는 거예요. 어떡하나?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좌절하고 주저앉고 나는 아닌가? 헷갈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와 멍에를 함께 메자고 초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았죠. 지난주. 아, 신앙에는 한방이 없구나. 신앙은 오랜 지난한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방금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을 따라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전부 헌금 얘기예요. 헌금 얘기. 야, 결국은 돈 얘기구나. 뭐 평소엔 헌금 얘기 잘 하지도 않던 분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우아한 주제를 하필 현실적인 돈 얘기로 매듭을 지으시려고 할까? 아, 3일 뉴스 보니까 이제 335개 교회 12월 달까지 넉 달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물질을 나눠야 되니까 그 재정이 들 것이고, 야, 설교를 이렇게 또 설계할 수도 있구나.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에 따라서 하필 오늘 주제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거는 정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우리 3일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 이제 당회에서 우리 3일교회와 형제교회인 335개 교회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 생활비는 커녕 교역자들이 많이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야만 하고 그래도 굶으면서 지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는데 그런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또 한 차례 복음가는 나눔을 했지만 올해도 어쨌든 남은 4개월 12월까지는 좀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매월 30만 원씩 335개 교회를 이제 돕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 9천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한 4억 정도가 이제 앞으로 더 지출이 돼야 됩니다. 참 너무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이전에 참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헌금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이런 시기에 꿈꿀 수 있겠습니까? 또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도 성도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어려울 텐데 그런 측면에서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가? 오늘 8장에서부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텐데 8, 9장에 걸친 짧은 범위지만 여기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헬라말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이번 내내 많이 들었죠?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에다가 동의어 개념이 하나 더 붙어져요. 그건 나중에 결말 부분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번역하면 은혜라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어떤 동의어가 하나 더 얹어지는가는 결말 부분쯤 나눌 겁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을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는가 하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본부교회가 큰 기근에 빠졌어요. 이건 아주 세계적인 무시무시한 기근에 예루살렘 교회가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쫙 퍼졌겠죠? 바울도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 자기는 지금 해외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달음에 가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 어떡하나 하다가 자기가 여기저기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개척한 이제 이방 땅에 막 태동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 성도들에게 전부 통지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랑을 건네준 우리의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모든 교회들이 어느 교회 하나 이의 없이 도와야죠. 당연히 함께 해야죠. 그러면서 다 돕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돕기로 했는데 뭐 일이라는 게 늘 그래요. 항상 제동이 걸리고 딴지가 걸리는 법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항구 도시에 무역이 성행한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돈이 흘러 넘치는 도시예요. 교회도 어렵지 않았어요. 뭐 들리는 말로는 강아지도 수표를 몰고 다녔다 할 정도로 돈이 흥청망청 흘러다니던 교회였어요. 저 남쪽에 가면 어느 도시가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라는 그런 도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이 일을 누가 제안했는데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그 바울 선생님이 소식을 전해 왔어. 그래? 야,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왜? 아유, 우리 있을 때 여기 목회하실 때 우리 그 사람 그 사도권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끝이질 않았잖아. 그게 지금 완전히 해명된 것도 아닌데 말도 어눌한 데다가 뭐 사도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할 방법도 없고 자칭 자기가 사도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리더십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파, 바울파, 개바파, 베드로파까지 또 아볼로파까지 개바가 베드로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쪽에서 자꾸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다 그대로 따를 이유도 없고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뭐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성찬식 하다가 뭐 또 싸우던 문제, 별별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이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바울이 인내를 가지고 일일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의혹과 그들의 시비를 일으켰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증을 통해 설명을 통해 기도로 다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이제 관계가 복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쓰면서 그래 지난번에 우리 하기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헌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신뢰 하나를 예정으로 꺼내듭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 장을 거꾸로 넘기면 8장 1절을 볼까요? 자,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절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샘플로 교회 하나를 예증을 들어 간증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마게도냐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서신 속에 예증으로 꺼내든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무슨 얘기냐면 마게도냐가 이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근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보통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를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들에 의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도 극심한 환란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지진이라고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큰 지진 속에.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그 맨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죠.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였다. 어떤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은혜의 순환성에 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개인에게 교회 소명을 하면 부르시면 사역을 맡기면 우리 의식 밑바닥에 제일 먼저 걸려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안 되는 조건만 찾아요. 난 돈도 없고 뭐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뭐 쥐뿔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조건, 없는 환경만 헤집어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재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정을 쌓아놔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1서부터 100까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구약의 신뢰가 되는 인물 한 분을 소개할게요.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자라요. 그리고 그를 가르쳐서 모든 성장 과정을 압축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젊어요. 나이 40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손에 땀이 있겠다. 좋은 배경이 있겠다. 문물을 다 겸비했겠다. 최고의 스펙이죠, 뭐. 근데 결국 그거 가지고 뭐 했나요? 동족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살인했어요. 그리고 모래바닥에 숨겼죠. 좌우를 봤어요. 좌우를 보고 모래에 파묻어요. 어딜 못 봤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 눈은 아직 갖추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족끼리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왜 이렇게 싸우냐.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 동족 하나가 간섭하지 마시오.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관으로 주관자로 삼았습니까? 저리 가시오. 왜? 우리도 또 죽이려고? 그때 살인한 사실이 들켰다는 걸 알았죠. 누구 하나 고발하는 자도 없었는데 그런 두려움이 밀려 들어와서 광야로 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지내요. 물론 거기서도 아내를 만나 그 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해요. 말이 처가살이지 그게 종이죠, 종.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장인어른 양떼 몰고 나가서 손에 짝대기 하나 들고 하늘을 보면 흘러가는 구름밖에 없어요. 하늘은 왜 그렇게 뜨거운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을 소떼, 양떼, 염소떼를 몰면서 호로이 다녀야 해요. 누구 하나 말벗이 없어요. 뜨문뜨문 짐승들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말벗이라고는 산천초목 말 못하는 짐승들밖에 없어요. 나중엔 모세가 뭐라 그러지?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이미 모국어를 다 잊어버릴 정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40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한 산중턱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원래 연소가 되려면 불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불이 붙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다가서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역사의 전면에 호명하시죠. 너는 내려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야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이렇게 40년 버려놓더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그랬나요? 경상도 말로 고마 됐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80이에요, 80. 그 나이 이제 모고도 잊어버린 데다가 내게 뭐가 있다고 그 엄청난 동족 구원의 역사를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이제 몸은 늙었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뭘 지시하시죠? 네 손에 뭐가 있냐? 이거요? 이거 말하면 짝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걸 잡으라.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네가 내려갈 때 내가 반드시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함께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질긴 사랑의 추적과 설득 끝에 그는 항복합니다. 못 간다고, 안 된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버티다가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는 길을 떠나는데 놀라운 단어 하나가 눈에 띄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자,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였어요? 40년 동안 몸에 분신처럼 항상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고 항상 자기의 매일매일 나른하고 지리한 일상 속에 함께했던 아무 쓸모짝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짝대기에요. 근데 이게 오늘 새 역사를 위해 출발하는데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훗날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모세에 들려진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명하시고 부르실 때 내가 볼 때는 내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잘 만났나? 뭐 배경이 좋길 하나? 그런 것만 같아요. 내 안에. 근데 정말 그럴까요? 늘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놓쳐선 안 돼요. 이 마른 막대기는 매일 모세가 눈만 뜨면 손에 우리가 휴대폰 들듯이 자동적으로 들려지던 그런 분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에는 그게 아직도 쓸모짝 없는 그저 땅을 그적거리며 다니는 짝대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붙잡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지명하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일로 구원의 대역사를 일으키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진장님들이 간사님들이 아, 선교 좀 가자, 선교 좀 가자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갔는데 그래서 선교 가가지고 뭐 짐도 꾸리고 문서도 작성하고 그러다가 그게 자기 밥벌이가 된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그게 자기 직업이 된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교를 뭐 정신없이 하다가 평소에는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보이던 형제가 어느 날, 이 형제 속에 이런 귀한 게 있었나? 확 마음이 열어지고 성교하다가 결혼한 커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손으로 다 꼽질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장 내 가까이 너무 친숙해서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돌멩이 같은 형제들이 보석 같은 형제들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걸 눈 떠서 마음 열어 볼 줄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볼 줄 아는 은혜 믿습니까? 뭐 그렇게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지금 여기 우리 자매들이 뭐 좋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또 은혜를 새기겠죠. 자, 중요한 거는 마게도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탄한 데서 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9장으로 넘어가서 8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을 보십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까요? 이것이 흘러 넘쳐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뉘어지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인 물은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수력발전소의 원리를 아시죠? 수력발전소는 어떤 원리로 동력을 생산해냅니까? 물의 움직임, 물의 낙폭을 통해서 동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유명한 저 북쪽에 수력발전소가 있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수력발전소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흐르는 물만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요. 사랑도 나눔도 자꾸 흘러야 동력이 생겨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중요한 원리고 신학적인 질서입니다. 뭐든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동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소성돼요. 그래서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좀 보십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 농사 개념이 소개됩니다. 씨, 뭐 심는 것, 양식, 의의 열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주로 어느 직업군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예, 농부, 농사 과정에 생성되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앞을 보십시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다가 교회 재정이 궁하면, 이 본문처럼 헌금을 자동적으로, 내게 하는 적절한 본문은 없는 듯 보여지죠.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복도 많이 받고, 헌금을 인색하게 하면 복도 조금 받고, 그런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막에 헬라어 원문을 띄워봐야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뭐 영어처럼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정확한 의미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바울이 왜 이런 농사의 개념을 소개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6절을 꼼꼼히 보십시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자, 앞을 보십시다. 적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적게 심었다. 적게라는 말은 분량이 작게라는 말이 아니라 인색하게 심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색하게 심는 것은 왜 인색하게 심게 되죠? 인색하게 심었다는 말은 스스로 즐거워서 자원해서 기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억지로 강제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억지로 강제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왜 억지로 강제로 하죠? 그 앞에 5절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억지라는 말이 인색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또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할 거예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도록 사람을 먼저 보내요. 이러한 계획을 따라 이 정도의 분량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가서 헌금을 하도록 할 때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왜 준비를 시킬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즉흥적인 감정에 기반한 헌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흥적인 헌금은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기가 참 쉽습니다. 자, 준비가 안 됐어요. 자기 형편도 고려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헌금을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오, 저기 박 집사 이번에 얼마 했대? 예루살렘 교회 돕는데 얼마 했대? 5개 했대. 그래? 야, 그래도 명색이 내가 박 집사보다 3일교회 나온 지가 세월이 짬밥이 몇 년인데 100원 한 장이라도 더 해야지. 이게 옳은 헌금이에요? 이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의 마지막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헌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재정을 돕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기뻐하는 자원하는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적다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에 이제 큰 오해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많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블레싱, 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복을 많이 받은 자는 예? 복을 많이 받은 자는 그 복을 드리는 거고 그 복이 또 많은 생명들을 생산해낸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복을 많이 받은 자일까요? 우리 따지고 봅시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내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내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 교육자들끼리 이제 운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팀이 있어요. 개발팀이. 이건 정말 천하무적의 그 공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전혀 운동 신경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팀을 끌고 어쩌다가 이겼어요. 상대 전력이 장난 아닌데 어쩌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승리의 분석을 한번 해보자. 암흑의 전도사님은 왜 이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크로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이긴 거지 잘해서 이겼냐 그랬어요. 아, 그 뭐 운동까지 그런 걸 적용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1서부터 100까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거를 DNA로 심어놓으세요. 잊어먹지 말고. 노래 잘하세요? 은혜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에게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목청과 음악적인 자질을 주신 거지.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받은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갖고 기초를 한 사람은 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게 많이 심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많이 심는 자예요. 그런 그것을 다 받은 것으로 선물로 은혜로 이해를 해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도 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누리고 받은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당연히 나눠야지. 이 생각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사람들은 그걸 실증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물을.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 많은 은혜를 누리는 이 복에 수혜를 입는 사람은 똑같은 많은 은혜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종종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절대 우리는 돕는다는 표현을 쓰지 말자. 우리가 연계교회를 도우니까 우리가 갑이고 그쪽은 을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의 원리 속에 우리는 전부 받은 걸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뿐이에요. 필요한 대로. 자,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 시편 112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 점만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뭐하는 자? 구워주는 자. 이게 히브리 말로 라바. 라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연결시켜주다, 결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구워주는 것은 돕는 게 아니라 끊어진 걸 연결하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노숙인 분들을 도와요. 그들은 우리고 우리가 갑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과 연결이 되면 우리 교회는 누가 머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러면 노숙인들이 누구랑 연결이 되는 격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의 은혜의 순환성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시다. 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 여기 사모한다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어떤 뜻밖의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내재된 경륜 속의 그림이 드러나는가 하면 이런 원형의 그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북교회가 세상에 이방 땅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어린 교회들이 우리 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으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사도들 편에 보냈어요. 그 부조금을 받아들고 이방 교회들을 어떻게 하게 됐대요? 사모하게 됐대요.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편견과 배제와 내 몸, 이런 구분의 인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편견에 붙들리고 민족차별을 하고 심지어는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 중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문에는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편견에 묶여서 처음에 주저했어요. 가보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앉았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내준 자기네들이 개돼지 취급하던 그 헌금을 받아들고 그들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 몸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걸 훗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증언합니까?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죠? 막힌 담으로시고 수천 년 초롱성처럼 가로막고 있던 인종편견과 차별과 배제와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의 은혜의 순환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각각 흩어져 멀리 떨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기적을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뉘어지고 그 나눔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매일 부르실 때, 초대하실 때 없는 것만 우리가 헤아리지 마시고 이미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쓸모짝 없을 것 같았던 마른 지팡이도 모세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생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세어보고 그 선물이 여전히 공고한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눈을 감고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받아주소서. 헌신과 결단으로 일어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들, 청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